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다같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저에게 매번의 설교를 준비할 때 거의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정말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 촌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시골에서 잔 거는 아마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나이에 시골이라고 하는 데서 잠을 자본 게 한 달이 아예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시골을 잘 모르고 중학교가 되어서야 중학생이 되어서야 쌀이 벼에서 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쌀이 쌀나무에서 나오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 농사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도구를 잘 모릅니다. 이 툴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농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도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은 안 하려고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진의 본뜻만 우리가 같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참 고맙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위에 작은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잘 어울려서 저도 설교 제목을 그대로 그것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것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본래 원 제목은 Reformation Study Bible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지금 참고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농사에서 시기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와 심판하실 때를 정하신다. 농부가 농사 짓는 그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 때나 씨 뿌리고 아무 때나 모내기하고 아무 때나 땅 갈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농사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리고 심판을 베풀어 주실 때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한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28장에 있어서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이야기,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23절부터 29절이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그 결론인데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23절에 있는 거예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동사가 몇 개가 나옵니까?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기울여라. 들으라, 들으라. 세 개가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네 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네 개인데 이것을 이렇게 펼쳐서 우리가 새주문 성경에서는 이렇게 펼쳐서 번역을 했는데요. 최유연 목사님이 너희는 귀를 기울여 기울이다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 듣다죠.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했는데 여기서도 세 번째 동사가 잘 안 나와요. 마지막 들으라는 나왔는데 귀담아라고 하는 말을 밑에 있는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Give attention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네 개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hear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 give your ear 달라 그랬고요. 다 주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hear 들으라라고 되어 있고 attend 귀담아라라고 말이 있고 그리고 hear이라고 동사가 다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 개의 동사가 모두가 다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My voice, my speech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my voice, my speech, 내 목소리, 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너희들 들어라 라고 지금 분명하게 명령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그 형태를 이미 이사야는 1장에서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여기서 들으라 라고 했던 그 대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지금 내 백성이라고 내가 키워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지지로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들 잘 들어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 없는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선택 없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주지 않고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명령을 하실 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밀당하면서 들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에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24절에서 이제 가르쳐줍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땅을 개간하고 갈고 뭐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들 보고 농사 짓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보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내기를 해야 벼를 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논에다가 씨 안 뿌리죠. 우리 한국의 농사법은 논에다가 씨 안 뿌려요. 제가 틀렸나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서 여러분도 모르시나 지금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의 농사는 씨 안 뿌려요. 모판에다가 이게 모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물 많이 채워 놓고 그다음에 모내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되어오면은 땅을 뒤집어 엎어요? 안 엎어요? 뒤집어 엎죠. 그래서 송아지가 앞에 가고 뒤에 무슨 큰 도구 하나 끌고 가잖아요. 아마도 그거를 쟁기라고 할걸요? 썰레질이요. 거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근데 일부에 뵀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썰레질을 하면서 흙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농부는 1년 12달 땅만 뒤집어 엎나요? 그거하고 저기 저수지에서부터 우리 논까지 물이 제대로 오는지 안 오는지 수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모판에 뭐가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날씨도 봐야 되고 잡초 있으면 미리미리 뽑아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할 일이 태반같이 많잖아요. 24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는 땅만 개간하는 게 아니다. 개간도 하지만 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기도 하지만 개간도 하고 고르기도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유다 백성을 맨날 때리는 것만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농부가 맨날 땅만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땅을 평평히도 한다. 하나님은 야단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허구한 날 때리기만 합니까? 어쩌다가 때리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날들은 보살피고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약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야단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자막으로 만들었고 구역장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사야서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매맞기도 해요. 죄를 졌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회초리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구한 날 때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때리시다가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호소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호소하면서 사랑하면서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야단만 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단을 맞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25절 2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 말씀해 보면 머리가 많이 아픈 부분인데요.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고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태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주문 성경 우리 최의원 목사님이 번역하신 것을 봤더니 더 헷갈려요. 소해양을 뭐라고 번역을 하셨는가 하면 검은 미나리라고 번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미나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검은 미나리를 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회양을 뭐라고 번역을 하셨는가 하면 밀이라고 번역을 하셨고요. 소맥을 볼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그리고 대맥을 귀리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아,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상추를 심고 딸기를 심고 뭐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 채소를 막 심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거나 막 갖다 심으세요? 하기야 요새는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 겨울에도 딸기를 거두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본래대로 지금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을 한다면 아무 때나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껏 때에 맞춰서 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 거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갈고 땅을 평평히 하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엄동설안에 땅이 꽁꽁 얼어 있는데 그때 가서 농사 짓겠다고 딸기 심겠다고 땅 뒤엎고 그러지 않잖아요. 최소한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그 정도는 아는데 농부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을 해요. 농부들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던지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잠깐만. 그 지식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면 농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 그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인간이 불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삶이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따뜻한 데서 사니까. 그 다음에 도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편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도구를 쉽게 만들려고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철로 만들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점점 편리해지고 수학은 점점 더 많아져서 사는 것이 편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을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일반적으로 깨닫는 것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농사를 하는 것이 음력의 그 달력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별자리, 해자리, 달자리 이런 것과 굉장히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하여튼 살다 보니까 알았고 조상들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고 이게 맞아요. 조상들이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내가 이야기한 거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야 이것을 나타내고자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갖고 살고 있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지식을 주고 내가 가르쳐야 알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냐. 너희들은 그러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야단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애굽을 믿겠다고? 애굽 믿으면 바보 되는 거야. 왜 애굽을 믿어? 나를 믿어야지. 내가 지금 이 농부들이 하고 있는 거 봐라. 계획대로 하고 있지.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 것도 내가 가르쳐서 되는 거야. 누가 소망이 있어? 나야 나. 애굽이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27절과 28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또 도구가 나오는데 이건 더 모르겠어요.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도구를 적당하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몇 년 전에 오아카에 성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멕시코 오아카에 갔는데 오아카에서 자포테코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길에 차 타고 한 6시간을 가야 되는데요. 지나가는 길에 어떤 장면을 봤는가 하면 당나귀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맷돌 있잖아요. 맷돌 이렇게 대떠만하게 큰 맷돌 그것도 세워서 굴러가는 바퀴처럼 굴러가는 맷돌을 나귀가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 동그랗게 계속 원형으로 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코스코에 가면 팬케이크 시럽 중에 아가베 시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치 생김새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알로에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것이 그 오하카에 그 자포테코 쪽으로 가면 그게 특산물입니다. 그거를 따서 걷어다가 그 나귀가 끌고 가는 밑에다 두고 돌로 되어 있는 큰 그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맷돌로 짓이기면 거기서 즙이 나오죠. 그 즙을 가지고 만드는 멕시코의 유명한 술 데킬라 말고 마스칼이라고 하는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마늘 찢는다고 그냥 요만한 통에다 넣고 이렇게 절구로 찢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나귀가 하는 걸 보고 얼마나 편하게 보였을까 해서 나귀를 사오고 큰 돌로 생긴 그 바퀴처럼 생긴 그 맷돌 사와가지고 거기 마늘 찢는 사람 계세요? 없잖아요. 적당한 도구 써야죠. 여러분 벽에 집에다가 벽에 그 액자를 거실 때에 우리 미국의 대부분의 집은 드라이월이 돼 있어서 구멍이 크게 나기도 하고 해서 약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뭐 집사님들 핸디맨 하시는 집사님들 계셔서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흔들리지 말라고 못이 흔들리지 말라고 구멍을 살짝 뚫어놓고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나사 못을 이렇게 꼭 잡는 거 그 뭐라고 그런지 몰라요. 그것을 꽂아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나사 못을 박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라이바 하나면 돼요. 그 한국식 영어 멋있는 말이죠. 도라이바.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 돼요. 그런데 편하게 하겠다고 땅 파는 굴착기 있죠. 그거 갖고 와서 벽에다가 나사못 하나 박겠다고 뚫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는 적당한 도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단치시는 심판의 일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위해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 손에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어려움이 다 제각기 다 다르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 개인에게 딱 맞는 아픔이고 딱 맞는 아픔이에요. 회복입니다.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도구가 하나 있어요. 똑같이 쓰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타고 오시든지 뭐 구름 타고 오시든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심판이든 구원이든 동일한 도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모략과 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 이도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도구를 적절하게 농부들이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경영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기묘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될 거라고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들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카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기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병을 주셔서 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또한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지혜가 방대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조그만한 하나님 아니세요.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 기뻐하십시오. 때로는 야단을 맞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죽는 것 또한 하나님께 유익함이라.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